제가 우리 성도들을 지금 볼 때마다 좀 안타깝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나이를 먹는구나. 좀 늙어가신다. 이렇게 할수 있죠. 그러니까 좀 안타깝고 안쓰럽고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누구누구가 이렇게 누구누구 권사님이 저렇게 나이를 드시는구나. 이렇게 보면 벌써 제가 이제 10년 있잖아요. 여러분들 만난 지가. 그러니까 그 전에 만났을 때는 여러분들이 더 젊었을 텐데 지금은 그만큼 많이 세월이 흘렀어요. 제 이번에 명절에 이제 저희 집에 이제 갔는데 지난번 입당식 때 오셨다가 그때 만나고 이제 이번에 만났는데 더 많이 늙으셨어요. 저희 부모님들이 더 많이 늙으셨고, 또 특히 이번에 가서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보는데, 제가 좀 유심히 살펴보는데, 좀 이렇게 기억력이 많이 상실되었다. 굉장히 기억력이 또릿또릿한 분이었는데, 굉장히 기억력이 많이 상실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꾸자꾸 까먹으세요. 자꾸자꾸 금방금방 까먹고, 그런데 이런 걸 해요. 뭐냐면, 저한테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사진을 건네주면서 엄마 사진이야. 엄마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꺼내서 봐라. 하는 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무심코 뭐 사진 잘 나왔네 하고 받았는데 바꿔보니까 왜 갑자기 사진을 주지? 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 왜 사진을 주고 또 하시는 말씀이 엄마 보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꺼내서 봐라. 와, 그게 울컥한 거예요. 그렇게 나이가 됐나? 그럴 나이가 됐나? 저는 아직도 젊다고 생각했거든요. 다른 분들은 이렇게 늙어 가셔도, 우리 부모님만은 아직은 청춘이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벌써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늙으신 어머니가 저한테 사진을 주면서 엄마 사진이니까 보고 싶을 때 꺼내서 봐라. 와,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요. 그렇게 늙으셨구나.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세월이 흐르면. 세월에는 장사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세월이 흘러가면 누구나 다 늙어가는 거고, 다 그렇게 기억력도 자꾸 쇠퇴해지고 하는 것이 정상적일진데. 참,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이 내내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바라기는 아마 우리 양정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내가 원하지 않는데 자꾸 몸이 예전 같지 않아,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내 겉모습을 봐도 예전 같지 않아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혹시 내 겉은 후패할지라도, 내 겉은 늙어 좀 약해질지라도, 내 속은 늘 강건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의 성장과 기쁨을 맛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떠나올 때 제가 어머니를 손을 이렇게 딱 안아드렸어요. 근데 울컥한 거죠. 눈물이 쫙 나와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꼭 안았더니 저희 어머니도 우세요.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왔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겠다고.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면, 지난주 읽었던 말씀 가운데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겠습니다. 한번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기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어적 특징을 이해할 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언어적 특징, 즉 우리의 언어적 개념과 헬라적 언어적 개념과는 차이가 있어요. 특별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의 언어적 개념은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예전에 그렇게 했었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형으로 우리의 언어는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헬라의 특징은 뭐냐면 이 일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계속 동작이냐 완전히 끝난 동작이냐 하는 거예요. 그런 언어적 개념의 특징이 있어요. 언어적 개념의 특징. 그러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완료형이 아니에요. 끝난 것이 아니에요. 계속 진행형이에요. 계속 진행형.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분명해요. 틀림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도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과거형도 아니고 이것은 계속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진행형. 과거에 마친 것이 아니에요. 끝마친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어. 그래,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끊임없이 진행형이다라는 거죠. 오늘 그런 측면에서 6절에도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오죠.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얘기하죠. 이것도 그대로 다시 헬라적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얘기합니다. 여기 범죄하다라고 하는 말을 다시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범죄하다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상습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범죄하다. 일회성이 아니라 한번 실수로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지은 거, 이것이 범죄하는 거예요.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그 개념으로 똑같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상습적으로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같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누구나 약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이거는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죄를 짓는 건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를 지어요. 예.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증거는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죄를 지을 때가 문제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뭘까요? 회개라는 것은 지은 죄를 용서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죄에서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돌아서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선 안 돼요. 회개는 뭐냐면 완전히 돌아선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회개란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상습적으로 계속 같은 죄를 짓는다면 뭔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거죠. 회개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회개했다면, 회개가 사실이라면, 내가 회개한 것이 분명하다면 다시 돌아가서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또다시 그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요, 물론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매번 죄를 지어요. 또다시 죄를 지어요. 미워하는 죄, 또 더러운 죄, 행하 행동으로 죄를 지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만약에 반복적이라면, 이것이 습관적이라면 이것은 심각한 거예요. 따라서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차가울 정도로 매몰차야 돼요. 아주 차가울 정도로 내쳐야 돼요. 용납해서도 안 되고 허용해서도 안 되고 그저 같이 있어서 안 돼요. 죄의 요소는 완전히 정말 매몰차게라도 이 죄를 끊어버려야 돼요. 멀리해버려야 돼요. 차가울 정도로 멀리해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를 본다면 우린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소망되신 분이기 때문에. 소망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정말 일부러는 아니지만 의도적으로는 아니지만 내가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죄 가운데 있다면 내가 그런 형편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됐을 때에 우린 진짜 필요한 분이 누군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의지로도 안 되는 거고 내가 노력한다고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막 노력해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뻔히 알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도무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 요구하세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상상이나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내가 온전할 수 있을까?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높은 수준을 요구할까요? 도무지 상상도 못할 일들을 왜 하나님은 뻔히 안 될 줄 알면서도 뻔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형편없는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또다시 죄 가운데 습관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자임을 알면서도 왜 하나님은 이렇게 높은 수준의 것을 요구하실까? 금방 읽었던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 다시 말해서 힘써 노력하라고. 온전하도록 힘써 노력하도록.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에 대해서 차갑게 대하면서 죄를 멀리하면서 그래서 힘써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얼마든지 조금만 노력해도 가능한 일이라면 그것이 습관적이거나 계속적이거나 또 그것이 계속 되어지는 않고 한 번 딱 마음만 먹으면 결단만 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하라. 이것은 도무지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낮은 데를 바라보지 말고 높은 데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높은 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면 아시죠? 비행기를 타면 여러분 막 먹구름이 끼어 있고 비바람 불고 별일이 다 일어나도 창공을 향해서 올라가면요. 어느 순간 되면 구름 위에 탁 올라가 버리면 하얗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비도 없고요. 먹구름도 없어요. 환하죠. 생각해 보세요. 결국 그거예요.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우리는 먹구름을 만나고 비바람을 만나고 폭풍을 만나서 이리저리 다 적기도 하고 정말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도 정말 죄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늘 언제나 우리의 소망이 높은 데 있었을 때 그래서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노력할 때 그 구원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바로 노사도 요한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게요. 자, 이 표현도 동일합니다. 금방 제가 표현한 대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 죄는 뭐예요? 계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심각한 거예요. 이것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점검하셔야 돼요. 그런데 뭐 실수한 거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계속적으로 계속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다?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를 심어놨다 얘기예요. 하나님의 씨. 세계적인 신학자 톰 라이트는 이것을 피아노 연주하는 것에 빗대어서 설명을 합니다. 피아노 연주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는데 제가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가끔 손가락이 미끄러져 틀린 음을 치거나 우리는 우리가 예전에 연주했던 음악에 나오는 음들을 치게 된다 해도 그것이 우리가 다시 돌아가 그 옛날 음악을 연주하고 있다고는 의미는 아니다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분명히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고 또 옛 습관대로 치다가 이탈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탈했다고 해서 예전에 과거로 돌아가서 그 음악을 연주한다고 볼 수 없다. 무슨 얘기 아시겠습니까? 지금 나는 새로운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피아노를 연주하다 보면 잘못 건반을 잘못 내려칠 때도 있고 그래서 내가 칠 때도 그것이 예전의 음악, 예전의 과거에 내가 실패했을 때의 그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를 불러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루터가요 이상한 꿈을 꿨대요. 루터가 이상한 꿈을 꿨는데 마귀가 와서 그의 죄목을 하나하나 열거해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너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고 너가 이러이러한 죄가 있으니까 나와 함께 지금 지옥에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가 이 마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거밖에 없어. 좀 더 찾아보소. 얘기를 합니다. 좀만 더 찾아보십시오. 이거밖에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마귀가 또다시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고 여기저기 알아보더니 또다시 몇 가지의 죄를 더 목록을 더 찾아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루터에게 자 이렇게 죄가 있으니까 많이 있으니까 당신은 나와 함께 지금 지옥에 가야 합니다. 또다시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다는 것이 좀 기분이 나쁜데 좀 더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때는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귀가 또 다시 가서 또 여기저기 또 수소문을 하고 이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뭘 죄를 지었는지 과거에 어떤 죄를 심각하게 지었는지 또 다시 샅샅이 뒤져가지고 또 죄의 목록들을 찾아서 가져온 거예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기록한 죄목 위에 예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준다. 그 모든 그 많은 죄에 나열되었던 그 목록들을 다 기록해왔는 그것에 그 위에다가 예수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낸다.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 말도 못하고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우리는 이렇게 죄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늘 죄 가운데 살아가고 또다시 죄를 지어요. 때로는 피아노 연주할 때 이탈하기도 해요. 건반을 잘못 내리치기도 해요. 그래서 음악을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제대로 연주를 멋지게 펼쳐야 되는데 때로는 연주가 망쳐지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씨가 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양심, 하나님 내게 주신 양심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으면 어떤 죄도 다 씻겨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허물도 다 씻겨지게 되는 거죠. 8절 전반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중간이 아니라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어쩌다 실수해서 죄 지은 것이 아니라 본래 처음부터 죄를 지은 존재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여기서 질문이요. 여러분은 언제부터 죄를 짓게 되었나요? 여러분은 언제부터 죄를 지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요? 태어날 때부터요? 돌 때부터요? 청소년 때부터요? 성장하면서 예수 믿고 장성해서 그때 죄를 지었을까요? 전에는 죄가 없었을까요? 죄가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았습니까? 어떻습니까? 확실한 것은 성장해서 어쩌다 실수로 어찌어찌다 보니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애초부터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어요. 죄가 있었어요. 결코 씻을 수 없는 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는 우리의 죄밭에 하나님의 씨가 심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심겨졌다.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너무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우리는 죄밭이에요. 죄밭. 막 여기저기 죄로 막 다 흩어져 있어요. 여기도 죄, 저기도 죄, 저기도 죄. 다 죄로 가득해요. 그런데 그곳에 죄밭에 하나님의 씨가 심겨졌대요. 제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죠. 우리 양정교회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상징합니다. 양정교회 교육교회의 상징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는 거룩한 영향력을 지닌 거룩한 존재로 성장하도록 그렇게 양육하고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이 교육교회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씨앗을 심고 새싹이 나고 자라고 그리고 꿈을 꾸고 드림은 꿈을 꾸고 파워를 갖습니다. 아주 견고함을 갖지요. 파워를 갖고 그다음에 자기만의 정체성, 우리다운 교회를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씨앗과 같은 존재이지만 씨앗을 심을 때는 언젠가는 잘 물을 주고 관리하고 기도하면 이 씨앗 같은 존재가 새싹이 되고 새싹을 잘 관리하고 잘 도와주면 나중에는 자라게 되는 거고 자라게 되면서 꿈을 꾸게 되고 꿈을 꾸면서 파워, 힘을 갖게 되는 거죠. 힘을 갖게 되고 결국 결론적으로 자기만의 정체성을 갖게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다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우리 양정교회, 교육교회에 지향하는 그런 방향은 결국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서 거룩한 영향력을 지닌 영적 리더로 키워내는 것이 교육의 방향입니다. 놀라운 거죠. 마찬가지요. 그 사실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씨를 우리의 죄밭에 심어놓으셨대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요. 오늘 이 구절의 말씀에 보면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를 명백하게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차이. 하나님의 자녀는 의의를 행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마귀의 자녀는 마귀에게 속하여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명백한 차이예요. 명백한 차이.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다. 전혀 내가 죄를 지어도 전혀 양심에 걸리는 게 없다. 내가 죄 가운데 살아도 전혀 꺼리낌이 없다. 이건 심각한 거예요. 망가진 거예요. 영혼이 망가진 거예요. 그런데 자꾸 죄가 낯설어지고 죄가 불편해지고 죄가 부담스러워지면 여러분 이것은 왜 그러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씨.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죄를 계속해서 범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씨는 반드시 살아있는 것이어야 돼요. 반드시 성장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밭에 아예 애초부터 처음부터 본래부터 이 죄 짓는 마음의 밭이었는데 그 죄 밭에 하나님의 씨를 심어서 결국 그 씨가 자라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리스도의 인품과 인격을 닮아가죠. 그렇죠? 닮아나 내 안에 있는 그 씨로 인하여서 죄가 불편해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는 이 놀라운 목표를 향해서 도전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과 인격을 닮아가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속적 가치관, 세상이 주는 가치관을 추구하던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가치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핵심적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양적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적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전의 과거의 모습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뭐가 심겨져 있어요? 씨가 심겨져 있어요. 씨의 특징은 뭐예요? 뭐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건 뭐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건 뭐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품과 인격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나의 가치관이, 나의 과거의 가치관이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춰 있지 않냐고 예전에 그대로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계속 성장하는 은혜와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양적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밭이에요. 죄로 인하여서 얼룩져 있는 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죄밭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씨를 심으셔서 그리스도의 인품과 인격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추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도록 그 목표를 정해주셨어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생각만 해도 이건 감동이고 이건 놀라운 거예요. 더 바랄 게 뭐가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씨를 심어주었대요. 사랑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 나누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마지막 중요한 메시지를 좀 남겨놓고 그때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렸던 핵심적 말씀은 언어적 그 개념에서 우리의 언어적 개념과 헬라적 개념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 단순히 보여지는 대로 읽어서는 이 의도한 내용들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제가 금방 설명을 드린 대로 헬라적 개념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읽으면 보다 더 이 본문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내가 예수 믿어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더라. 나는 예수 믿어도 변화는 없더라.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씨가 내 안에 있는 씨가 혹시 죽어있는 씨가 아닌가. 죽어있는 씨는 아무리 백날 기다려도 변화가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백날 기다려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생명의 씨앗은 심겨지면 반드시 성장하고 변화가 찾아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족한 우리들, 죄로 얼룩져 있고 죄밭과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씨앗을 심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인품과 인격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시는 그 온전함으로 힘써 노력하게 하시는 그래서 성장하고 장성하게 하시는 그 기쁨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